지금 저희는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과 시련, 어려운 일, 그것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욕심도 많았지만 동시에 정말 시련도 많이 겪었어요. 정말 정말 시련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지난 2주 동안에는 그 시련의 배경 이야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형에게 이제 미움을 받았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는 거기서 첫 번째 시련을 겪게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가 드러났어요. 잘난 척했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란으로 갔는데 그 하란은 외갓집이에요. 외삼촌이 살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장인이 되는데 그 외삼촌 집에 갔는데 이 외삼촌이 보통 내기가 아닌 거죠. 야곱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나고 잔머리도 잘 굴리고. 근데 거기에 가서 결국에 시련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아내들한테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야곱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외삼촌이 죽이겠다고 막 쫓아와서 만난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미스바입니다. 그 미스바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훔치지도 않았는데 너내거 훔쳐갔지? 그러면서 이제 막 외삼촌이 달달달달 볶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많이 훈련을 시키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곱의 시련에 관련되어져 있는 인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그 종합 세트와 같아요. 종합세트와 같은데 오늘 제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시련에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이 시련을 겪을 때에 혼자 겪은 것이 아니라 같이 겪은 사람들이라는 말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하란 땅에서 그 마치 대릴 사이지만 종처럼 살고 있을 때그 아내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힘들었을 거고 아들들이 또 같이 아버지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어린 나이에 도망을 갔던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같이 시련을 겪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같이 시련을 겪은 것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마치 씨앗과 같은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장면에 시련이 필요했는데 그 시련을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의 통로가 된 인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곧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야곱의 아내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이나 물론 두 명은 이제 첩이었으니까 아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어쨌든 네 명이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그냥 농담으로도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세상에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곱은 넷씩이나 되었어요. 그중에 두 첩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는 여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이 자매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이두 자매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 사이에서 야곱이 시련을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질투도 많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레아와 라헬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A 포인트에 이렇게 제가 썼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레아. 이렇게 했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레아는 큰 언니예요. 먼저 태어난 이제 언니인데 이 언니는 이 언니를 통해서 무려 아들을 6명이나 낳습니다. 여섯 명을 낳고 그리고 뭐더 딸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딸은 한 명이 있는데 그한 명의 딸도 레아에서부터 태어나거든요. 아니 아들을 여섯 정도 낳을 정도면 남편에게 사랑 좀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맏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좀 사랑 좀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야곱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읽어갖고 오셨을 거라고 믿지만 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29장 30절에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왜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지는 반복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거를 읽어보시면 돼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29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과 결혼했던 그 시간차가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인데 언니 레아는 아기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으로 놓고 보면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이 있어요. When the Lord saw that Leah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글은 번역상 그 어법의 순서에 따라서 주어가 있고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식의 그런 어법이 문법이 펼쳐지고 있는데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가 그렇게도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영어에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셨다예요. 근데 레아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하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레아의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에 레아의 억울함과 레아가 안타까움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대신에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보셨다,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에는요, 그 상황을 보시면 많은 경우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을 때, 뭐 가정의 문제가 있거나 직장의 문제가 있거나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서로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미움이에요. 미워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각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요. 우리는 미움 그러면은 이렇게 막 못난 놈, 뭐 욕지거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싫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밉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질 때 많은 부분은 적개심을 가지고 보복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그런 뜻이 아니라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이 무관심한 것을 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그게 미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번역을 이렇게도 쓰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 번역은 따라가지 않는데 이렇게도 썼어요. 미워하다라는 말은 좌천시키다라는 말로 했어요. 한 직장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다시 보직을 발령을 하는데 전혀 안 어울리는 보직. 그러면 직장은 안 잃었으니까 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산골짜기 갖다 처박아 놓는다든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좌천시키는 겁니다. 그게 미움이에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미워하라라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미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미워하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서 미워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미워하고 오래요. 그래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 욕 한번 하고 갈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욕을 그냥 냅다 쏘아붙여주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내가 우리 아버지 욕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기서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정말로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보다는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도 무조건 예수, 뭐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부모를 싫어해야 된다, 부모와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사실은 조금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지만 아,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사랑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열두 제자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예요. 그래서 별명이 애제자예요. 사랑의 자를 써서 애제자고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듯한 모습으로 식사하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성격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성격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성질이라고 써야 돼요. 이 요한의 성질은 참 못됐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갔을 때에 사마리아의 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의 형이 한 사람 또 있죠. 야고보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는가 하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놈들 가만히 두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에서 명령해가지고 날벼락을 내려갖고 싹 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성질도 급했고요.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하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앞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는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억울한 것 있는데요. 레아를 내가 사랑 안 한다고요? 아니에요. 저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할 뿐이에요. 라고 야곱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티네이저들이 계셔서 말을 조금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바람피는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도 사랑해. 내가 당신도 사랑해. 근데 저 여자가 내 눈에 밟혀. 이런 게 바람피는 거죠,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레아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라헬을 조금 더 사랑할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레아를 미워한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두 아내를 대하는 이 야곱의 마음인데요. 레아는 그 미워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라헬은 사랑했어요. 근데 이 라헬이 사랑을 받는데요. 질투도 심하고요. 이 라헬은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라헬의 모습을 발견을 하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요.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를 보지를 못했는데 한국에서 나왔던 유명한 영화 가운데 이영애 씨라는 배우가 나왔던 영화 친절한 금자씨라고 있는데 그거 제목을 패러디해서 제가 라헬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당돌한 라헬 씨. 이 여자분은요 대단히 당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요,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 갖고 와요. 아버지의 물건이 뭐냐면 사실은 아버지의 물건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그마한 신상이에요. 그 집안을 지키는 가신과 같은 신상, 스태츄를 훔쳐갖고 오는데 성경에서 그 스태츄의 이름을 드라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하면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 시대, 그리고 혹은 조금 지나서 하여튼 그 시대에 그 누지라고 하는 그 문헌이, 토기 문헌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토기 문헌에서 이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신상이 왜 중요한지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그 신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치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조선시대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반역이 일어났는데 새로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아서 올라갔는데 이거 없으면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옥쇠. 그렇죠? 옥쇠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하니까 반역을 할 때는 무조건 옥쇠부터 챙기고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한 집안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물려받을 수 있는 증거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상이에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근데 라헬은요, 얼마나 당돌한지, 그것도 이제 남녀차별이 아니라 그때 시대 이야기예요. 여자로서 그 신상을 훔쳐간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남편과 함께, 야곱과 함께, 우리 남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데, 지금은 재산이 있어서 가지고 가지만, 혹시라도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를 염려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훗날이라도 그 신상을 비춰주면서 내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할아버지 부두엘의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할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마치 문서처럼, 공증받은 문서처럼 내밀 수가 있는 것이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떠났을 때에는요, 라반이 곧바로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라반이 집안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신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군사처럼 이끌고 7일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7일길을 쫓아갔다가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된 거죠. 아버지 거를 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라헬의 당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어떤 짓을 하게 되는가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수색 영장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수색 영장 가지고 와서 야곱의 모든 물건들을 다 뒤집니다. 그거 찾으려고.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낙타의 안장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 어서 오세요. 근데 제가요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볼게요. 성경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지만 중간에 세 번째 줄을 제가 읽을게요.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거 뭐 강제로 또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갔는데 그 신상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바로 안장 밑에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투. 이 여인은 질투의 화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왜 나한테도 아들을 줘야지? 라고 오늘 읽었던 성경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내가 주느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집종을 그냥 첩으로 주고 네 계집종을 통해서라도 아들 달라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질투하고 소유욕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모습하고 다르지 않으세요? 네? 다르세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으면서 드라빔이 있어야 마치 보험 든 것처럼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요.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질투까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 없으면 안될것 같고 저것 없으면 안될것 같고 마치 세상에 발 하나는 집어넣어 놓고 마치 보험 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일부 다처제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은 구약,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가? 야곱이 네 명의 아내, 뭐 정확하게는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을 데리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서 제가 출처는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은 아닙니다. 관습은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풍습, 관습, 습관, 가풍, 교회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전통이니까 행하고 있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아,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에게도 일부 다처제를 허락한 것 같아요.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공통점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처다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하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야곱에게 열두 아들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슬픔이 동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연합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아닙니다.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편과 한 아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정말로 시달렸어요.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길게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다음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자막을 먼저 도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내가 넷이 있어요. 다 펴주세요.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빌하입니다. 레아와 실바를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실바는 레아의 종이기 때문이고요. 라헬과 빌하를 똑같이 빨간색으로 한 것은 빌하는 라헬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를 통하여서 여섯 명의 아들을 줬는데 맨 처음에는 네 명을 먼저 주고 나중에 두 명을 줍니다. 그런데 레아가 조강지처는 조강지처예요. 이 아들들 중에 레위 같은 경우에는 르우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뺏어가고 레위에게 줍니다. 그리고 레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지요. 유다를 통하여서는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바로 그 구속의 라인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떨까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거대한 지파가 됩니다. 사사기에서 전쟁을 치르고 외적들과 싸워서 이야기할 때에 이 에브라임은 우리가 제일 큰 지파인데 왜 너희들 우리한테 와서 먼저 상의하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딴지 거는 사람이 에브라임이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지파로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일이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단지파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 단지파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준 그 땅에서 정착을 못합니다. 산지에서 별로 안 좋았어요. 하여튼 그쪽에 거기서 정착을 하지 못하니까 미가라고 하는 레위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제사장을 만들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성읍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마치 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반역 행위를 하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이처럼 이런 아들들을 통하여서도 훗날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학살극이 일어납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대학살극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짓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이 아들들 때문에 마음의 큰 상처, 세상이 무너지는 상처를 하나를 받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낭보를 듣습니다. 아니, 비보를 듣습니다. 낭보가 아니라 비보를 듣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어쨌든 아들들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련뿐만 아니라 그의 삼촌을 통하여서도 시련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저기를 품은 삼촌 라반의 이야기인데, 이 라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라반은 잔머리를 굴리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노종을 보내서 그 집에서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라반이 그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살짝 없어집니다.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리브가를 결혼 보내는 그 일정을 챙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참금 따지고 있었습니다. 몸값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 라반은 그 정도로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이 이 야곱을 얼마나 억눌렀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억눌렀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 야곱은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내들한테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한테 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까지 속였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그냥 잘 될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촌을 통하여서, 장인어른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받도록 만드셨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시련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에서, 형입니다. 이 형은 원한을 품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형이에요. 어쨌든 20년의 삶을 다 마치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집으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점점 가까이 오자 이 야곱은 마음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20년 동안 외갓집에서 있었을 때에도 갑자기 형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나 죽이면 어떡할까 조바조바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가까우니까 먼저 메신저를 하나를 보냅니다. 사신 하나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주인이 돈은 많이 벌어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돈 많이 벌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에서님, 우리 주인께서 그러시는데 형의 재산은 다 필요 없답니다. 아버지의 유산 안 받아도 된답니다. 이미 돈이 많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했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그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칼을 차고 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놀랬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중에 일부분들을 막 강을 건너서 형한테 보냅니다. 마치 조공받듯이 바치고, 그리고 아들들을 보내고 볼모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내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에 홀로 얍복강에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고,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I won't let you go until you bless me.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제서야 놓고 씨름이 멈췄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라고 매달리게 된 거죠. 형 때문에, 형으로부터 받았던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겪는데,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돈 때문에 받는 시련. 이거 힘들죠. 근데 어느 게더 센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 때문에 겪는 시련은 어떻습니까? 시달리잖아요. 시달리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때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인데 그 시련이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떨 때는, 아, 부부싸움 하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가족 안에서. 그렇게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어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믿으신다면 감사로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찬송하면서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장되어 온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여러분,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감사함으로 견디시고 겸손하게 견디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